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놓으면요.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생각 안 하고 부모가 해야 될 것만 되뇌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가령 엄마 말 잘 들으면 올여름에 뭐 어디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엄마 말 잘 들으면 가는 말은 잘 기억 안 합니다.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라고 했는 거 그것만 기억을 잘 하죠. 간다 해놓고 왜 안 가냐고 졸라대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면 뭘 하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건데 공부 열심히 한 생각보다는 사준다 했잖아.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약속을 했는 이상 뭐 데려간다든가 사주겠다든가 약속을 했는 이상 이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그건 아이 자신에게 달린 문제예요. 자기만 잘하면 뭐 엄마가 아빠가 약속했는 그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대체로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그거 대충 해놓고 가면서 약속했는데 지킬까 안 지킬까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바보짓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일을 할 때가 더러 있지 않은가 우리 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런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올라가셔서 3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곧 뒤는 놔둬도 되겠네요. 자, 혹은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 이 금식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요. 오늘 이 본문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혹시 당 큰 성도가 좀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일일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야단을 치시는 것인지는 여러분 이건 남은 절대로 모릅니다.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을까? 남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더라 할 때 찾아가셔서 함부로요.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냐 회개해라 이런 투의 권면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설령 내가 보기에 저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더니 아, 매를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찾아가셔서는 그런 말 마시고요. 함께 아파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혹시 이런 어려운 문제, 힘든 일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거든. 나를 잘 아는 주변 성도들에게 그냥 살짝이 한번 물어보셔요.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은 주변 성도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요. 고민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요. 하나님 믿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건 징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거나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평안해 버리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렇다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마음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의 고난이야 우리가 워낙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더라도요. 여러분 다윗이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잘못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쫓겨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기쁨으로 쫓겨다녔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닐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도망다니기가 어려워서 모압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죽도록 쫓겨 다녔는데도요.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그 기간을 다 지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복받을 수밖에요.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정말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지냈던 아브라함이나 한나를 한번 보셔요. 그 긴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긴 동안 아브라함과 한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끔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언제 들어주셔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냥 평안을 누려버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잠깐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쯤 생각해 보셔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지 살펴보시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는가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그 끝부분 한번 보셔요. 3절 끝부분에서 4절까지 갑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그게 금식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도대체 금식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기도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손에 복을 잔뜩 들고 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녀석들이 도대체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물 한 구름이 들고 이걸 못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요번에 성적 조금만 오르면 내가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돈까지 딱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요. 아도 답답하지만 아버지도 이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렇게 핀터가 안 맞아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 금식 안 했단 얘기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 글자 그대로에서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죠? 날도 덥고 입맛도 없고 그런데 막 오늘 금식이나 하지 뭐. 이런 게 금식입니까?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라 돼요. 여러분 단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금식 기도 무조건 안 먹기만 하면 금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지 않는 행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왜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 먹은 무조건 금식이냐? 아닙니다. 살 빼려고 안 먹는 거는요? 살도 빼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래 겸사겸사 좀 굶으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실는지 그게 무슨 금식이냐 하실는지요. 중요한 것은 왜 안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육체를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육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죽여버리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욕망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지 아니하고요. 그런 걸 죽이지 아니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마치 비유컨대 음식 속에 녹아지지 않은 소금덩어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계란 후라이 잘해서 맛이 있다고 잘 먹는데 먹다가 소금덩어리 콱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몹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녹아 없어져야 할 우리 자신들의 이기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일입니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셔요. 사람 눈에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요. 그게 무슨 봉사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 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금식을 한다면 금식하는 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게 어떻게 금식입니까? 차라리 구제나 봉사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금식이라고 그러면 뭐 그런 줄 알고 아멘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위와 금식이 닮은 점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끊는 것과 가난한 이웃 형제들을 돌아보는 게 어떤 점에서 닮았습니까? 자기 욕심을 죽인다는 점에서 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듯이요. 형제를 돌아보느라고 나 자신의 욕심을 포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금식이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압제당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자유를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형제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짐승과 달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마저 억지로 얽매인 존재가 되지 말란 뜻이기도 합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정싫다면 떠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으시면서까지도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오늘 우리를요, 그렇게 짐승처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묶어놓기를 원치 않으셨단 뜻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느냐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데 가서 매여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엄청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매 한 번 되지 않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어디 나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나도 얘한테 손 한 번 댄 적 없는데 어느 놈이 아이를 이렇게 때렸느냐? 이래서 몹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건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억압하고 결박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무슨 금식 기도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 끌어냈죠.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니까 온갖 우상 앞에 가서 또 종노릇합니다. 그거 건져내려고 얼마만큼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키워놓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결박당해가지고 억압을 당하는 꼴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그런 꼴을 당하는데 그걸 번연히 보면서 나만 밥 안 먹으면 금식이다? 그래서 금식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무슨 금식이냐? 형제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야 옳았습니다. 밥을 끊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그 금식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기 전에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이 일이 정말 한 형제 된 우리 형제를 세우는 일이고 이 형제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인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형제를 평안하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형제를 억압하게 되고 형제를 억누르는 일이 되고 오히려 나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된다면요, 이건 뱉어버릴 수 없는 소금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죠. 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형제를 세우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분명하게 살펴가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고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저 금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은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핵심만 짚어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금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니,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포철에 회장님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전 포철 가면 회장님이 한 분뿐이신가 했더만 그 안에도 또 회장 직함을 가진 분이 여러 분 계시나 봐요. 어떤 분이 그 회장님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나 잘 처리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회장님이 용돈을 좀 주겠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용돈은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용돈하고 좀 다르죠.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용돈 좀 주겠다고 했는 그 용돈이 몇백을 의미하는지 몇천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그걸 사양을 하면서 했던 말이요. 용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게 해주세요. 이랬답니다. 몇백이 되는지 몇천이 되는지 그거 포기하고 옆에서 심부름하는 게 낫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현찰이 안 났습니까? 어떤 회장님인지는 몰라도 회장님 옆에서 심부름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요, 여러분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제일 큰 복이요, 하나님 옆에 함께 거하는 것. 이거 이상의 복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금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나 여기 있다 바로 달려오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이상의 복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8절에서 나왔던 그 내 빛, 내 치료, 내 공의, 9절에 너의 부르짖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네가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셈이 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만사형통이 뭡니까?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만사형통이란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만사형통. 아니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만사형통은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여기에 더 큰 열매, 더 귀한 열매를 얹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 뜻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시려면 쓰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저절로 우연히 잘 되는 것 그건 성도의 복이 아니란 뜻입니다. 10절 중간쯤부터 한번 보세요. 절이 이상하게 끊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10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대요. 이 어두움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캄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캄캄한 밤이요 낮과 같이 환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위험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무슨 술을 부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어두움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정말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외삼촌이자 장모였던, 장인이었던 그 라반이 말이죠. 삭제, 품삭을 열 번이나 바꿨는데도 왜 그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까? 처지가 그런데 뭐, 감히 항의하고 나설 형편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 어둠을 낮과 같이 밝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형에서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의 손에서도 깨끗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낮과 같이 밝혀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이 여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혼에 만족을 주신답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건요. 육체에도 육체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란 얘기죠. 육체가 강건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물된 동산 찬양단이 있죠. 여기서 나왔겠죠. 물된 동산.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물된 동산 이름 별로 저 감동을 잘 안 받아요. 뭐 물이 풍족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지대, 산악지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런 곳에 물이 잔뜩 있는 동산은요, 꿈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앞쪽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나가다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되죠. 그걸 연결해보면 마른 땅에 물된 동산입니다. 그냥 물된 동산이 아니고요.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마른 땅,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변이 모두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물된 동산 같겠고 이런 말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없는데요. 유독 한 군데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솟아오르는 샘,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며 금식하는, 올바르게 금식하는 자는 이와 같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된 동산 이야기를 찬양단을 볼 때마다요, 그 앞에 속으로 꼭 한 자 더 붙이셔요. 그냥 물된 동산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 물된 농산이 아닙니다. 물 많은 어떤 강가에 물된 농산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복입니다. 제대로 금식을 하기만 하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식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지 모릅니다.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요.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 헤매 돌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다 채워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돌아보신다는 약속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보셔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름다운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너 혹은 내게서 날 자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보수하는 자, 보수하는 자, 고치는 사람이란 뜻이죠. 보수하는 자,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는 자, 그러니까 수축하는 자, 보수자, 수축자, 이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수, 수축,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에서 보수자요 수축자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후손들이 바로 허물어져 사라져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개국 공신이 될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12절 시작할 때 보시면요.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다시 세울 것. 별다른 느낌이 안 들어오지만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 예를 들어서 재건이지 않습니까? 재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던 그 시절의 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말끝마다 재건이었잖아요. 국가 재건, 재건 최고회의 의장. 크기도 재건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말할 때 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내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허물어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가요, 훨씬 더 큰 유산을 물려주는 셈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이런 복을 챙겨 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은 금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제대로 안 하느냐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절, 14절, 2절에 걸쳐서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금식하는 자세나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이 두 가지가 간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금식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점에서 이건 동일한 일입니다.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를 포기하는 셈이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하면요.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낮에 그런 질문을 한번 했더니 많이 웃으시던데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 시간에 누렸던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예배 때의 그 감격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에 갈 때까지 그대로 남아서 그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기뻐요? 하고 물었더니 아이고, 이제 마쳤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즐거움이고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배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그대로 남아서 그게 한 일주일은 가야 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도 저녁예배 마치고 불 끄고 문 닫아놓고 이렇게 나가보면 마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뭘 숨겨놨는지 그냥 총알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좀 섭섭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인가 지난해인가까지 통틀어서 저녁예배 마치고 안 나가고 여기 앉아서 저녁에 늦게까지 떠들고 놀았던 기억이 제가 두 번 있습니다. 그 두 번 있었는데 다 기억이 괜찮습니다. 하루는 하루 저녁에 안 가고 떠들고 놀다가 전도를 했고요. 그 캄캄한 밤중에 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좀 잘 안 보이시는데 또 멀리 좀 이사 가셨다고 하던데 거기 앉아 웃고 떠들다 보면 팥빙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 기쁨이 좀 진득하니 오래 좀 가야 그게 옳지 않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만 마치면 그냥 팽하니 사라지는 분들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금식을 행하는 것 전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금식을 행하는 일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옛날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사람이 복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고 복이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되게 또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그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방법은 없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건 하나만 합니다. 혹시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는다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마른 땅에서 물된 동산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참 고약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 하다가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이 혹은 내 자존심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 아시겠고, 모르시는 것이 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왜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어떤 집은 참 잘 풀리더라,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 집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길래 일이 저렇게 잘 풀릴까 한번 살펴보셔요. 눈으로 봐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깊이 사귀어 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요, 오래전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복받을 만한 짓을 했겠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분들과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되는 것은 참 복입니다만은, 아니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일 잘 되네, 이런 건 성도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르게 산다고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어두운 뿐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런 생각이 혹 드시면 곧 새벽이 올 것이라고요, 찬란한 아침이 올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설명 안 하고 지나온 것이 그 14절 끝에 보시면요, 만약 너희가 그러하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여러분, 창세기와 신명기를 이렇게 보시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생고생하고 있을 동안에 에스는 뭐 했죠? 군사 400을 거느리고 활기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동안에요, 에스의 후손들은 뭐 했죠? 창세기 36장인가 보면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열두 방백이 나옵니다. 많은 후손들이 번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번창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 광야를 40년 헤매고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돌았던 지역이 어디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세일산 주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덜 받은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에서 저렇게 번성하고 있을 동안에 복받은 야곱의 후손들은요, 그 세일산 주변을 40년 동안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금 복을 더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짧게 보면 에스가 오히려 복을 더 많이 받고 더 번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길게 보시면요, 그 에스의 후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복받을 자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복받을 짓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 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마른 땅에 물된 동산처럼요, 자녀들에게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화로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밝은 낮과 같은 날을 속히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요, 이런 어둠 속에서 헤매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이런 어려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해서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